3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32편의 제목을 구태에 붙이자고 한다면 죄사함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2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회개의 시라고 알려지는 시편이 여러 시편이 있는데 대체로 일곱 시편 내용을 회개의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6편 말씀 또 32편 그리고 38편 또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일곱 시편이 대체로 회개에 대한 애절한 또 통절한 고백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시편들을 회개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32편과 51편 말씀은 다윗의 회개시인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간절한 회개의 시는 바세바와의 잘못된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때 회개할 때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이 이 32편과 51편이다라고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대체로 51편은 회개 과정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 32편은 회개 후에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지만 다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 이상 숨기고 변명하고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32편과 51편이 너무나 유명한 회개의 시이고 회개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경일, 즉 대속죄일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죠.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 대속죄일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우리로 치면 약 9월 중순쯤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두 달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시기에 대속죄일이 되면 항상 대속죄일 때는 모든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32편 시편 말씀과 51편 시편 말씀을 낭송하면서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 또 32편 말씀은 신앙의 선각자들이 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시편 말씀을 정말 애송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도 32편을 굉장히 애송했고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마지막 죽음 임박했을 때에도 이 말씀을 낭송하고 읊조리면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죄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날을 생각해 보면 그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뭘 더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자기를 살피고 점검하고 구하게 되는 것은 혹시 회개치 못한 죄가 남아있지 않는지 나는 괜찮다 생각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은 없었는지를 살피면서 마지막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준비가 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즐겨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7절까지와 마지막 8절에서부터 그 이하 12절까지 말씀으로 11절까지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죄함 받은 자의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흐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저렇게 사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을 서로 간증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사죄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죄의 짐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신이 지은 죄를 합당하게 깨닫고 그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용서받을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든 것보다도 허물의 사함 받고 죄의 가려워짐을 받는 이것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교묘한 자기 논리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간사하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했습니다. 남을 다 사람의 눈을 속인다든지 자기 허물을 마치 허물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든지 하는 것인데 사람은 그런 논리에 설득당하기도 하고 또 속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논리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죄는 죄일 수밖에 없고 잘못은 잘못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포장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정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에게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무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고 죄사함 받고 의로워짐을 받아야 하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는 자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믿고 진실로 회개하고 자기의 흠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위장하지 않는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정죄당하지 않고 흠부의 사함을 받는 이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잘 깨닫고 성찰해서 아 내가 죄인이다 라고 느끼는 것 발견하는 것 이 죄인됨에 발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발견이지만 그 발견을 거치게 되면 항상 인생 짐이 무겁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다간 언젠가는 큰 벌을 받을 텐데는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항상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위선적이다 하는 느낌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신도 없고 기도할 용기도 잘 나지 않고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정직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리신 주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서 늘 죄짐을 벗은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괴로워하기도 하고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처럼 난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의 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내가 새 피조물 되었다고 말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고 사함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죄의 은총 큰 것인데 그 사죄의 은총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때 너무 괴로웠다고 고백하지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강물의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겨두고 살 때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여름 가뭄의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뼈아픈 고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을 그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심으로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양심의 큰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게 하셨겠습니까? 회개해서 죄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기쁘게 살아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렇게 삶의 큰 고통과 시련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흥분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내 죄를 숨겨두고 살 때는 마음이 괴롭고 양심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뼈아픈 시련을 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숨기지 않겠다 작정하고 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점을 그렇게 고백해 줍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그 사람이다. 유명한 히브리 말인 아타하이시라는 말입니다. 아타하이시, 네가 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책망을 들어서 두말하지 않고 그가 회개함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백 권면하기를 6절 7절 말씀 보시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사함 받는 사람들아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억지로 고삐를 끌고 가야 끌려가는 그런 노새나 나귀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죄받은 자의 가벼운 마음과 기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신앙생활하지 말고 기쁨의 신앙생활할 것을 가르치면서 그 길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 되는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살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면 우리를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죄인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깊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기를 새롭게 깨닫고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부터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이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